네,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법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하고 인사를 하고 또 한국 분들 중에서도 샬롬하고 인사를 이렇게 나누는데 굉장히 좋은 인사법이에요. 한국말로 하면은 평안하시죠. 근데 그것보다는 샬롬이 더 의미가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뺏어가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삶이 전쟁과 같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우리는 그 문제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월은 흘러가고 또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게 되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서 든든했는데 예수님 좋아 좋아.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뭐 가진 건 없어도 예수님이 계셨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넉넉하게 좋은 거 먹지는 못하더라도 굶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 사역 속에서 신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놀란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임하셨거든요.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말싸움에서 지실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똑똑한 바리새인들지라도 유대학자일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든든한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울타리와 같은 존재고 아버지같이 든든하고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것만은 아니겠지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완전히 패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은 이게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충격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옛날로 돌아가자니 그것도 그렇고 모여있자니 그것도 불안하고요. 예수를 죽이는 그 세력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습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다 끝났다. 이제 선생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들이 뭐 제자들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순서는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하면서 평안이 없는 가운데서 흩어질 수도 없고 모이도 그렇고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난 후에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여인들이 얘기됩니다. 아유, 여자들이 뭐 하는 얘기가 그렇지 뭐 잘못 봤나 보지 이런 정도로 그냥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입장에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무덤에 들어간 지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못 박혀 죽은 모습을 정확하게 다 봤는데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닌데 죽은 것이 분명한데 피를 흘려서 죽은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여인들이 새벽에 가가지고 천사를 만났다고 그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믿어요? 못 믿습니다. 그들 입장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볼일 보러 가던 두 명의 제자, 이름은 모르지만은 가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볼일 보러 가다가 이제 방향이 백과섭도 돌려져가지고 예루살렘 오르는 거예요. 일만큼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이 사실을 빨리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거든요. 볼일에서 가다가 다 접고 다시 되돌아가지고 예루살렘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왔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한 곳에 모여가지고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날의 모임의 주제는 예수 부활인 겁니다. 과연 예수 부활하셨나. 그런데 봤던 사람들이 있는데 봤던 제자들도 있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을 굳게 닫고 조용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기 아침에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좀 아까는 또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부활했다 얘기 듣고 이거 어떻게 된 거 하면서 조용한 머리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근데 그새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 사람이 하나가 딱 중간에 나타나신 거야. 그 둥그렇게 모여있는 그 자리에 한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어요? 유령이다, 이 사람 아니야.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충격이 왔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들어온 것도 놀랄 일이고 그 모습이 예수인 것도 놀랄 일이고 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반갑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금성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굉장히 평안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말씀. 이런 얘기를 나눌 때도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그 말투가 있잖아요. 굉장히 평안을 주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늘 듣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메시지에는 힘이 있고 그 메시지는 생명인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이 아닌가, 진짜 예수인가 막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벌렁벌렁 가슴이 뛰는 그 제자들 앞에서 내가 살아났어, 봐, 내 손 봐. 그 시선이 어디로 가겠어요? 손으로 가겠죠. 못자국이 있는 겁니다. 못자국이 선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예수님께서는 옆구리도 보이는 거예요. 옆구리도 보여주는 거예요. 잔자국이 선명하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맞네, 예수님 맞네. 정말 그날 안 봤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인데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나만 본 게 아니고 같이 있는 제자들이 다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예수 음성 듣고 어떻게 안 믿어요? 어떻게 안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나타나셔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요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말로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 내, 힘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별로 그렇게 도움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 살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냥 다 잊어. 힘든 거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해. 아 어디 잊어지나요 그게? 좋은 것만 생각나나요? 문제를 내가 눈 감았다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사람은 위로를 주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당신의 부채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러면 진짜 위로가 되죠.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이 그래야지, 또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면 뻥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지지 않겠죠. 근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돈도 있는데 당신 부채 내가 다 갚아줄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문서 하나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때는 평안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은요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참된 평강은 누가 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말 그대로 들은 거야.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 하는 거야. 봐, 내가 사망을 이겼어. 봤지? 저들은 나를 죽였지만 나는 죽음을 이겨 너희들 앞에 나타났어. 인류 역사에서 이런 사람 봤냐? 듣도 보지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봐, 내 손을 봐, 내 옆구리를 봐, 내 목소리를 들어봐, 나 살아났을 때 그것처럼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을 말하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함이다. 어떠한 문제가 될지라도, 죽음이 너희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평강을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주받는 사람이지.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고 이 음성이 저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들려지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은 없어져요. 어떤 두려움도 더 이상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랬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우리의 왕은 평화를 주시는 왕이다는 겁니다. 세상 왕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트럼프가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문재인 대통령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핵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돈일 수 없는 평강을 나는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인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누가복음 2장 13절로부터 14절에 나옵니다. 홀연히 수많은 천국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사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죠. 이런저런 문제들이 얼마나 괴롭힐 때만 있어요. 그런데도 죽지 않고 사라지잖아요. 죽을 것만 같았더라도 죽지 못해 인생 살아간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살잖아요. 이왕 사는 거 주님을 잘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잘 믿으면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문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제일 필요한 말씀은 뭐겠어요? 평안이거든, 평안. 당장 죽게 생겼잖아요, 제자들이. 언제 체포될지 모릅니다. 문을 닫고 있잖아요. 조용조용히 얘기하잖아요. 괜히 큰 소리로 또 얘기하다가 누가 신고하면 붙잡혀갈지도 모르니까 조용조용히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워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안을 주느라 샬롬 하실 때, 아, 이것처럼 든든한 말씀이 어디요? 아, 이제는 우리는 살았단 말이야. 죽음을 이기신 주님, 저들은 힘으로 예수를 죽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제자들을 두렵게 하겠을까요? 무엇이 제자들을 공격해서 아프게 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것처럼 평안의 선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죽음의 문제가 있고 정말 우리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기력이 떨어지게 되며 마지막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안입니다. 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가 예수를 믿음을 알면 아마 평안하구나. 서른도 가수님께서 그 노래 부른 거지. 근심을 벗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그러잖아요. 참 좋은 노래 가사야. 근데 이게 또 가사대로 그렇게 됩니까? 아무리 근심을 벗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죠. 노래 부를 때는 좀 다소 즐거울지 몰라요. 근데 노래 다 부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무슨 차차차냐. 차차차는 근심은 여전히 나를 누르고 있는 거지. 노래 부를 때만 조금 즐거울 뿐이지 그 근심은 떠나지 않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알며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근심을 벗어놓고 차차차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내가 아무리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님처럼 파란만장한 사람도 없고 우리 바울처럼 파란만장한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위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게 많은 대적들이 공격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숨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미워하고 너를 방해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담대해가지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에 광풍으로 이래가지고 배가 그냥 완전히 그냥 뒤집어질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잖아요. 배에 있는 모든 식량들 배 기구들 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광풍 가운데서 해도 달도 안 보이는 그 광풍 가운데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배는 막 요동치면서 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장도 선원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흔들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배 안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기도했겠죠.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죽는 것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 한번 이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기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두려움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배 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오직 한 사람 바울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죠. 주님 저는 로마로 가야 되는데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풍랑을 잠잠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 안 했겠어요 여러분? 아유 그냥 뭐 이참에 그냥 죽자 그냥 나도 같이 죽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절대 그럴 사도바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의 음성을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바울에게 임한 겁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파괴될 것이다 라고 사도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도 두렵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사명자다. 너는 가이사 왕자 앞에 서야 되는 나의 종이다. 네 사명을 감당이 되기 때문에 너 때문에 이 배 안에 있는 270여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보존시켜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을 하잖아요. 믿습니다. 평안인 겁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사도바울의 마음에 평강이 임해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배아닌 사람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전에는 죄수로 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배아닌 사람, 다 죽게 된 사람들, 두려움이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당신들 죽지 않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들의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다 듣죠. 죽게 생겼는데 그 말씀 안 듣겠습니까? 다 듣지. 평안인 겁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평안이 배 안인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가지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는 은혜를 받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시간 사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산 가운데서 영접하기를 원하며 이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강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어요. 그거 자꾸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아시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죄와 악의 세력들이 공격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무슨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면은요, 악의 세력들은요,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눌리게 합니다. 악의 세력들은 원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미워요. 싫어져요. 삶이 싫어져. 실망이 되는 거예요. 다 싫어. 사람이 꼴보기 싫어. 만나기도 쉽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를 고독하게 만들어버려요. 삶의 소망도 이제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절망하고 싶어.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고독하게 만들며 자기를 죄의 사람으로 빠지게 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서 악한 영의 종노릇을 하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왜 이렇게 문제가 정신없이 오는 거야? 저 사람은 나를 갖다 왜 괴롭히는 거야? 나를 왜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미워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면 미움의 영이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워하면서 죄를 짓게 되고 미움의 영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문제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죄인 줄 알고 우리 연약할 때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이것이 죄인 것을 아오니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정말 문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한숨 쉬면서 내 모양이 이 꼴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냐라고 한다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하나님께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신 거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고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고 나한테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없다고 하면 몰라도요, 있으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있는 사람들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죠. 하나님도 계시고 악한 영도 있는 거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이 악한 영의 그 역사는요, 예배되는 걸 방해하면서 하나님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21절에서 보니까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왕부담이에요. 왕부담. 어떻게 보면은요, 부담 안 됩니까? 부담이 안 되신 분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되는 거고, 아니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웬만한 사람들에게는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것이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다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모이는 것도 힘든데, 안 그러게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이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걸작거리가 많잖아요. 늘 기다려요. 우리 성도님들 좀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다려요. 안 나오신 분들 걱정이 되고 어떻게 된 일인가 신경도 쓰이고 그랬거든요. 늘 기다려요. 목사가 안 기다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제 심정 좀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기다리는 제 심정.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담임 목사가 기다리기 때문만은 아니겠죠. 주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이 기다리실까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서, 그 은혜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아야 보내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주님에 나오는 것도 힘든데, 아유 또 세상에 나가라고요. 죄인들 향해서 나가라고요. 사명을 위해서 나가라고요. 모이는 것도 힘드는데 내가 또 어디를 또 보내주면 맞겠습니까?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이게 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건, 성령을 받아라.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후,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주님의 숨소리를 여러분 들으십니까? 주님의 후 하는 이 숨소리, 그 숨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도 제자들 앞에서 후 하고 숨소리를 내쉬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이 이제 입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흘러가는 그곳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신이 소리를 내시면서 이 영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흘러가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거기에 생명이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을 흙으로 창조를 하시게 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다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놓으시잖아요. 호흡을 불어 놓으시잖아요.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다귀들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사람의 모양을 변화되지만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생기에게 명해가지고 그 사람 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할 때 그들이 일어나 강한 군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감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 좋으시죠? 성가대원들 예수님 좋아요 외쳤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죠. 누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 있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는 매가지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아 우리 주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거나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거나 교통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하신 분의 기도를 합니다. 주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기도를 주님 올려가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하신 분들은 개인 기도가 아니죠. 우리들의 기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준비하면서 대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멘 하면서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기도 주님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전체에 느껴지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아 그래 평안이구나,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분들에게는 생명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분은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를 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 어려운 말씀이 2, 3절 말씀인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엄청 말씀을 제자리에 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쭉 많이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쭉 많이 임하심으로 내 안에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죄인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함께 싸우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죄에서 저들이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죄사함의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죄를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고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능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영적 능력이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냐 이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누굴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부활의 신앙도 성령을 받은 사람 등에서 이런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정말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바르게 갖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울 거야,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오늘 시간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 안에 모든 두려움들을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시간 경험하면서 이 시간, 당장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이, 참된 평안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알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보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일림과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통성으로 일림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